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얼마나 자라고 또 열매를 맺었는지 아마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 특히 씨를 뿌린다고 하는 비유인데 거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이 역사 속에 또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려 가꾸어서 다시 열매를 거두는 일보다도 진리의 씨앗인 복음은 결실이 더 적은 것이 사실이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지만, 농사의 자연재해보다 영적인 성장과 결실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 일은 절기에 맞게 씨를 심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면 가끔은 태풍이나 폭풍으로 재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변이 없는 한 결실의 때에는 그런대로 열매를 주는 것이 농사입니다. 사실 영적인 일이 농사 정도만 돼도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람과 결실에는 시샘을 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듣고 읽는데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역시 우리 각자의 들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주님과 자신의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래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병행 구절입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이 말씀에 이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해설한 것이고 비유 자체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본문의 네 가지의 토양 중에 반드시 한 가지에 해당이 될 것인데, 과연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소화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자신과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확인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2절 말씀인데요.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로 적극적인 방해를 받는 것을 이르는 가장 심각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 이유를 왜 빼앗아 갔느냐 하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에게 남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보다도 이런 비유의 대상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전혀 그 씨가 남아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라는데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생명을 가진 씨는 심어진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떡잎이 자라 잎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려는 악한 자, 마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같은 병행 구절에서는 사탄이라고 직접 쓰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고 사탄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이런 탄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남지 않았다, 받은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 하면 좀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려는 악한 사탄의 사악한 생명의 씨앗의 탈취를 우리는 막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깨달음과 경성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귀한 독생자를 이 어둠의 역사 속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에서 더러더러 읽는데 가장 자주 말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른 교훈인 말씀의 생명의 말씀에서 되도록이면 떼어놓으려고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간교한 수단에서부터 들은 말씀조차 강탈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자의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해설하기를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고 8장 5절 하반절 그렇게 돼 있어요. 밟히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 말씀을 밟는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 공중의 새는 어떤 걸 비유하겠습니까? 그만큼 흔한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공중의 새처럼 흔하다는 그런 말씀의 경계를 가져야만 하는 비유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경계가 생각나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을 잃지 않으려는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은 내 생명을 지키려는 싸움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을 빼앗기고도 별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곧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의식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진 씨를 지키는 생명의 수호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14절인데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고 있죠? 뿌려진 말씀이 막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것은 뭐예요? 아예 탈취해 가버리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말씀과 내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좀 무섭잖아요. 이걸 우리 자신들에게는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다고요. 세상적인 요소로 역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육신의 삶이 가로막는 영적인 안타까움을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에, 돌밭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크게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페트라, 바위라든가 또는 페트로데스, 돌밭, 이 어근이 다 같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본래적인 비유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나눠서 보기에는 첫째로는 바위나 또는 돌밭 같은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우리 화면에 나온 밑에 중간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배반하는 자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일반적인 경계는 흙심 없는 바위나 돌밭은 굳은 마음밭을 비유하는데 무리가 없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흙덩이에 짓눌린 씨앗과 같이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사람의 육신적인 구성 요소가 흙이라는 데서 육신이 영혼의 짐이 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처럼 영으로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폐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여기에 표현을 보는 대로 기쁨으로 받으나 근데 어떻게 기쁨으로 받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가 없어 라는 표현으로 마치 밭의 어느 부분에 밑에는 돌이 깔려있고 흙살이 깊지 못해서 곡식이 나기는 하지만 조금만 가물어도 시들고 마는 척박한 농토로 비유하면서 사람의 마음밭을 적절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것도 역시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어본 사람은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첫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일상의 삶에까지도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깊은 신앙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의 진전입니다. 바위 위에건 돌밭이건 씨를 받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디건 차이가 없죠.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씨를 뿌릴 때는 흙심이 깊은 좋은 땅이나 아니면 바닥에 돌이 깔린 척박한 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데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시련을 당할 때 그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는 배반하는 자 또는 곧 넘어지는 자로 돌아서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역시 깊은 신앙과 옅은 신앙의 차이를 잘 비유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래서 신앙의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은혜 때문이라는 확신과 고백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대로 내가 내 신앙 붙들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 신앙 지켜감도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고 중략을 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악한 마음, 척박한 마음보다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문제가 됩니다. 14절이 말씀이죠. 14절이 말씀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상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대한 장치도 분명히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여기에 대한 보호도 확실히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든 요소도 결국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됨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게 만드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육신의 많은 문제, 죽을 것이다. 또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갈 진로 때문에,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생명의 은혜를 잘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방해물이,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는 없습니까?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배부르고 춥지 않으면 그만이었거든요. 적어도 한 20, 30년 전에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돼도 감사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열심히 모이고 또 뭐 예배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죠. 나아지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역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서도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복주를 추구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가로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문제가 이 시대에 너무나 사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약속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행여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런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말씀에서 그리고 은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더 바랄 필요가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건 그렇죠. 말씀 앞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곡식을 갈려고 흙덩이를 다 부수고 돌을 골라낸 부드러운 흙살 같은 마음은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도 가치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여기 착하고라는 말이 무슨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아름다운, 가치 있는, 덕스러운, 좋은, 정직한 그런 뜻이에요. 칼로스라는 말인데요.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이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 그래서 악에 반대되는 선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모신 자리 그래서 카르디아 또는 누스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신 자리는 그러므로 이게 표현대로 아름다운 자리고 가치 있는 자리고 덕스러운 자리고 또 선한 자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성령으로 모신 자리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도의 희생의 피로 씻겨진 회복된 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사람의 자세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옥토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지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각자의 삶이 동역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냥 결실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자세에서 벌써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희생이 함께 하는데 그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데 있어요. 인내라는 말은 본래 휘포모네 제가 가끔 말씀하는 거죠. 밑에 머무른다. 또는 압력을 견디다, 겸손하다 그런 의미예요. 밑에 머무른다는 건 뭡니까? 첫째는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머무른다는 뭡니까? 압력을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하면 뭡니까? 스트레스를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씨를 움틔우기 위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견뎌내야 될 압력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피로 씻겨진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떤 경험보다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때를 따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딤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난관을 견디며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세 자체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가능한 것은 당연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거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도 또한 사람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는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에게 말씀을 첫째는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고 거친 돌짝밭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정리하고 말씀을 듣는데 가로막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잡초를 걷어내야만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에 실천하면서 열매 맺기까지 온갖 스트레스와 겸손한 모습으로 고통을 기도로 맡기고 이겨내면서 겸손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맨 아랫단, 예전에 그랬잖아요. 30%에서 50% 또는 뭐 80%에서 90%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데 요즘 어떻겠습니까? 맨 윗단위부터 90%에서 80% 또는 70%에서 50% 이게 역으로 쓰는데 그게 나는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에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라는 걸 통해서 또는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어둠의 악한 세력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서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풍성히 맺히고 또 결실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데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